데살로니가 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18 거룩한 역사와 함께 동역함 1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
5장은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휴거와 관계된 4장의 마지막 부분이 다른 문제에 관한 추가된 말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5장 1절에 의하면 이 추가의 말씀은 때와 시기에 관계됩니다. 젊은 신자로서 나는 주님의 오심에 관한 메시지를 들을 때 매우 흥분했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해 들을 때 새로운 믿는 이들이 흥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순간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5장에 있는 바울의 추가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때와 시기는 주님의 강림하심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구절에서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확증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실상 그것은 비밀입니다. 주 예수님조차도 하나의 사람으로서 그분은 그가 오시는 때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짜는 절대적으로 아버지 마음에 감추인 비밀이며 이 비밀은 아직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5장 2절에서 바울은 주의 날이 밤중에 도적과 같이 온다고 말합니다. 확신하건대 어떤 도둑도 무엇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가 오기 전에 미리 경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주님의 날도 홀연히 예기치 않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깨어 있음과 근신함에 대해 다룬 후에 바울은 5장 12절부터 24절까지에서 거룩한 역사와 함께 우리가 동역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초보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다룹니다. 신약의 어떠한 책도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이 놀랍고 만유를 포함한 방법으로 끝을 맺는 책이 없습니다. 바울의 결론의 말에는 많은 중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다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들을 이 서신의 마지막 한 부분에서 함께 열거했습니다.
인도하는 자들을 존경함.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평하라. 여기에 알고라는 말은 첫째로는 인식함을 의미하며 다음으로는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의하면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표현은 행한 일들을 높이 평가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12절에 있는 알고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며 우리 가운데서 인도하는 자들을 높이 평가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아마도 믿는 이들 가운데서 가르침에 수고하며 인도하는 장로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인도하는 것은 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어떤 일을 먼저 함으로써 본을 세우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단지 가르침에만 수고를 해서는 안 되며 또한 본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 본은 그들을 권면하기 위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생겨난 지 1년이 채 못 되었으며 바울이 단지 새 안식일을 소비하여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도 몇몇 인도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교회가 세워졌으며 몇몇 인도자들이 산출되었습니다. 바울은 실로 자격이 갖추어진 노련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들의 역사를 인해 인도하는 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휘 여기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에서 여기다라는 말은 결론에 이르는 합당한 과정을 통해 생각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고려하며 평가하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자들은 자신을 성도들을 섬기는 노예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그들의 역사를 인해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연이어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앞부분의 주제는 깨어있음과 근신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싸우는 생활이며 우리는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뒤에 바울은 계속하여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인도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깨어 근신하는 문제는 인도하는 자들을 존경하는 것과 논리적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매우 실질적인 방법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깨어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인도하는 자들을 존경할 것입니다. 군대 생활에 체험이 있는 자들은 병사들이 그들의 지휘관들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만일 그들이 장교들이나 인도자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 군대는 합당하게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싸우기 위해 병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자기를 인도하는 자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이 시점에서 인도하는 자들을 존경하는 문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바울의 관념이었다고 믿습니다.
화목함.
13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인도하는 자들을 존중하는 것과 서로 화목하는 것은 지방교회에 합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만일 지방교회에서 성도들이 인도하는 자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화목이 없을 것입니다. 같은 원칙이 가정생활에도 적용됩니다. 만일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화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정의 화평이 있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일 병사들이 지휘자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군대 안에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 있는 바울의 생각의 순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 깨어 근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도하는 자들을 높이 존중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서로 화평해야 합니다.
권계함과 안위함과 붙들어줌과 오래 고통받음.
14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며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고통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규모 없는 자들은 게으르거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자들로서 훈련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으며 거역적입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들은 규모가 없으며 교회 생활에서 합당한 순서를 주의하지 않습니다. 14절에 의하면 인도하는 자들만이 아닌 모든 형제들이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기능을 발휘하여 다른 이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교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또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마음이 약한이라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어린 혼에 속한입니다. 그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능력이 편협하고 약한 것을 가리킵니다. 혼이 어린 자들은 고통이나 어려움을 견디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어린 혼을 갖고 태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로받고 안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라고 권고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약한 자들은 일반적으로 약한 자들, 즉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이 약할 뿐 아니라 믿음도 약한 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성도들은 약합니다. 그들은 몸이나 영이 약할 수도 있고 마음이나 의지가 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이 약하거나 기도에 약합니다. 이러한 약한 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그들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고통받으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은 지방교회 안에는 권계를 필요로 하는 규모 없는 자들이 있고 안위를 필요로 하는 어린 혼에 속한 자들이 있고 붙들어줌이 필요한 약한 자들이 있는 것 외에도 어떤 면에서는 모든 지체들에게 문제가 있으므로 그들을 대하여 오래 고통받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지 않고 여전히 옛 창조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도들 중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체험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른 이들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신이 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들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들에 대해 오래 고통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상향이 되리라고 꿈꾸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교회 생활은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만일 어떤 믿는 이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는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자들에게는 교회의 생활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환자들로 가득한 병원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대하여 오래 고통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이 문제를 가지고 올 때 심지어 사소하고 하찮은 문제 같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특히 혼이 어린 자들은 대수롭지 않은 문제를 갖고 당신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 심지어 머리카락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한 사소한 문제를 가져온다고 그들에게 화를 내지 말고 그 문제를 처리하여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러나 어떤 장로는 사소한 문제를 가져오는 자로 인해 노여워할지도 모릅니다. 장로들이여, 특히 약하고 혼이 어린 자들을 대하여 오래 고통받기를 배우십시오. 어떤 형제이든 장로 되기를 바란다면 오래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14절에 있는 바울의 말은 장로들에게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많은 때의 성도들은 내게 와서 그들의 지방에서의 교회 생활을 견딜 수 없으므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만일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간다면 새로운 곳에서의 상황은 더욱 나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닌다면 결국 그들은 그들이 시작했던 지방을 더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방랑자들 가운데 있는 공통적인 체험입니다. 교회의 상황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려고 노력하는 대신 당신이 있는 곳에 머물러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십시오. 교회는 하늘에 있지 않으며 문제들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로들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오래 고통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비록 그들의 대우가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오래 고통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게 될 것입니다.
기뻐함과 기도함과 감사함.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권고는 14절과 15절에 언급된 상태에 근거합니다. 기뻐함은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기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말해내지 않고서는 쉽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바울의 권고에는 주님의 이름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기뻐합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계속되는 교통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한 영과 더불어 인내를 요합니다. 18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구절은 앞에 있는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수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분의 대적을 부끄럽게 합니다. 16절부터 18절에 있는 순서는 바울의 체험에 따른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우리가 기뻐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며 다음에는 감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것들을 거꾸로 실행하려고 시도한다면 당신은 바울이 체험에 따라 그것들을 정확한 순서로 배열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영을 소멸치 않음.
19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그 영을 소멸치 말라라고 합니다. 그 영은 우리의 영을 불타게 하며 우리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영에 의해 감동되고 분발된 생활입니다. 종일토록 우리는 우리를 감동시키고 분발시키며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행하는 그 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을 소멸하는 대신 우리 속에 있는 불꽃의 부채질을 해야 합니다. 소멸하다, 즉 끄다 라는 말에는 불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영은 우리 안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그 불길에 부채질해야 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음.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멸시하는 것은 가벼이 여겨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예언은 주로 예언함, 즉 계시에서 나오는 예언적인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견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언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말하는 것이며 주님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오직 예언 가운데 얼마 안 되는 비율만이 예견과 관계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류의 말씀하심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사를 헤아리는 것은 예언을 분변함과 영들을 분변함과 영들을 시험함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함과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입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한편 우리는 예언들을 멸시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한편 우리는 장님처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물들을 입증하고 그것들을 시험하며 그런 다음 좋은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모든 악의 모양을 버림.
22절은 모든 악의 모양을 버리라 라고 합니다. 흠정역에서는 22절을 모든 악의 외양을 버리라 라고 번역합니다. 이 번역을 사용할 때 많은 성경교사들은 이것이 악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악의 외양, 즉 악한 것으로 의심이 될 수 있는 모든 것까지도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구절을 오해해왔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역시 이러한 이해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모양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를 상고해 본다면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문자적으로 뮤에 대한 하위로서 종, 즉 종류를 말합니다. 그것은 보이는 어떤 것이나 지각되는 어떤 것, 즉 광경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악의 외양을 가리키지 않고 악의 종류나 형태나 모양이나 광경을 가리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사는 믿는 이들은 어떤 형태나 어떤 종류의 악이든지 끊어버려야 합니다.